히브리서 오늘 9장을 11절서부터 지난번에 저희가 10절까지 봤거든요. 11절서부터 마지막까지 읽겠는데 오늘 22절까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하여튼 11절부터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 오늘 보는 이 구절들을 보면 11절에서 28절까지 함께 묶어봐야 되는데 근데 시간적으로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보니까 다 끝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22절까지만 공부하는 것으로 오늘 그렇게 해보겠는데요. 11절에 그리스도께서 오사, 장래 좋은 일의 대사장으로 오사. 그리스도께서 영어로 하면 appeared, 나타나셨다 이 말이죠. 그러면 11절에서는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그죠? 대제사장으로 오신 거죠. 그런데 28절 마지막 그 구절을 보게 되면은 그 제일 뒤에 보면은 그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거기도 나타나시리라 같은 단어입니다. appeared. 근데 appear이 여기서는 미래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11절에는 초림, 28절에는 재림 해갖고 이렇게 한 묶음으로 지금 저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계속 보았듯이 또 오늘 읽는 것을 보면요. 이 히브리서 저자가 사실 이렇게 같은 소리를 계속 합니다. 이제 10장도 보게 되면 또 같은 소리가 나오는데 왜 그러느냐? 성경에서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은 그만큼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또 다시 보고 또 다시 보게 됩니다. 근데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새 언약과 옛 언약을 비교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비교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우월하심, 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그 예수님이 이루신 그 모든 현실의 그 우월성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는데 옛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이 있었고 또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섬기는 예법도 바뀌었고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성소가 아닌 천국, 즉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대로 하려면 우리 동물을 죽이고 그 동물의 피를 뿌리고 하는 이런 예법들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법이 다 바뀐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섬길 때, 즉 예배드릴 때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세상에 속한 성소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지만 이제는 그런 세상의 성소가 아니죠. 우리가 영적으로 천국에 모여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현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본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그 구약대의 성막과 그곳에서 행하여지는 그 하나님 섬기는 일들에 대해서 그 성막 자체와 그 섬기는 일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 지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즉 그 말은 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그때는 벌써 오셔서 다 이루신 일들을 구약에서는 그걸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즉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라 이 말이죠. 성전이 이제 무너지고 그 성전 안에서 섬기는 일들이 다 끝나는 때까지라 이 말입니다. 또 그 성전, 그 예물, 그 제사 이것들이 백성들의 양심을 온전케 하지 못했다. 왜 그래요? 10절에 이런 모든 구약적인 것들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그런 법들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었다. 그래서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저희가 거기까지 봤습니다.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개혁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 구약 것들은 다 지나가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구약의 방법대로 하나님 섬기는 일도 없고 그 구약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장소에 가서 섬기는 것도 이제 끝났단 말입니다. 이제 11절부터 봅니다. 11절, 12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장래의 좋은 일, 그 장래 좋은 일의 대사장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 장래의 좋은 일이라 그 새 언약이죠. 10절에 개혁의 좋은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 개혁의 그 좋은 일. 그 예수님께서 그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그 개혁의 날이 온 것입니다. 그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 장래의 좋은 일이 벌써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26절 끝에 보면은 이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 끝이라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세상 마지막에 나타나셨다 이 말입니다. 종말이 왔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은 그 개혁의 날이 왔다는 건데 그 개혁의 날은 종말이라 이 말입니다. 끝이다 이 말입니다. 즉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은 끝나고 이제 천국이 시작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천국을 이루시는 것을 두 단계로 하시기 때문에 초림이 있고 재림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끝나는 것과 천국이 시작되는 것이 이렇게 오버래핑을 합니다. 같이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왜? 두 단계로 이루시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이 끝난 면도 있고 그리고 천국이 이미 임했고 그러나 아직도 세상이 끝나야 되죠. 그리고 천국이 이제 눈에 보이게 임해야 되는 그런 일이 남아있습니다. 어쨌든 마지막적인 것이 온 것입니다. 이제 천국적인 것이 왔단 말입니다. 즉 천국이 임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26절을 볼 때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구약 대제사장들 같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세상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완전한 제사로 드리는 그 십자가에서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그것은 영적으로 지금 그 세상 그 성전에 가서 하신 게 아니라 참 성전, 즉 하늘나라에 지금 들어가셔서 지금 자기 자신을 완전한 제사로 드리고 있는 것임을 지금 말하고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보면 더 크고 온전한 장막에 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천국에서 이제 참 성전에서 섬기신 것인데 근데 여기에 보면 또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완전한 피로 단번에 제사를 통해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기 위해 바로 천국 성소에 즉 참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좀 그 한국말로 번역된 거를 보면 약간 좀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됐는데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하면은 좀 더 플로우가 좋습니다. 여기 염소의 피 또 송아지의 피 죄인들의 그 백성들의 죄를 위해 또 대제사장과 그의 집안을 위해 그 피가 뿌려졌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완전한 제물로 바치셨는데 그 예수님의 완전한 피는 예수님의 그 죄를 위한 것이 아니죠. 오직 백성들을 위해. 그러나 구약의 그 짐승들의 피가 뿌려질 때는 그 대제사장들의 그 죄를 위해서도 뿌려지는데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오직 백성들을 위해. 그것이 십자가였죠. 십자가는 신약의 유일한 또 마지막 제사입니다. 십자가가 마지막 제사입니다. 그게 완전한 제사입니다. 더 이상 제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0장 이제 앞으로 보게 될 텐데 10장 18절에 보면은 이것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사실 구약적인 그런 제사가 아닙니다. 제사는 지금 이렇게 그 이 백성들 대신 이 죽어야 되는 제물이 바쳐지는 것인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그러나 제사라는 단어를 아예 못 쓴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약적인 제사는 절대 아니죠. 제사라는 단어를 산 제사다 뭐 이렇게 해서 living sacrifice 이런 말로는 또 쓸 수가 있죠. 제사라는 단어를. 그러나 조심을 해야죠. 그래서 이 교인들이 혼동될 만한 단어는 아예 안 쓰는 게 좋죠. 그러나 성경이 산제사도 얘기하고 산제물이라는 말도 나오고 하니까 또 뭐 그렇게 너무 반대할 필요는 없죠. 어쨌든 이제 죄에 대해서는 제사가 더 이상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제사가 완전한 제사이기 때문에. 죄를 위한 제사가 더 필요하지 않는 얼마나 기쁜 그 현실을 저희가 소유하고 삽니까? 그러나 이제 여러분과 저는 그 제사,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죄 질 때는 꼭 회개를 하셔야죠. 이 회개는 제사가 아니죠. 회개는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 회개 때문에 용서된다기보다는, 물론 회개를 해야지만, 그러나 회개 때문에 용서된다기보다는 오직 예수님 때문에 용서가 되는데, 그러나 용서되었기 때문에 이제 회개를 하는 거죠. 즉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단번에 드려진 제사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져서 이제 우리는 죄가 씻어지고 용서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갑니다. 이 단어, 단번에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 예수님의 완전한 제사는 계속 또 드려야 하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즉 구약에서는 대제사장들이 드렸던 그 제사는 매해마다 또 드려지고 또 드려져야 했지만, 예수님의 제사는 완전합니다. 또 드려진다는 것은 제가 수차 말씀드리는데 완전한 제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10장에 가면 이제 또 같은 내용이 또 나오는데 그때 또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이제 13절로 가보시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양심으로 깨끗하게, 그러니까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부터, 그 죽은 행실이 양심으로 그렇게 됐다기보다는 지금 죽은 행실에서부터 너희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심으로 하고 한참 쉬고 양심으로 깨끗하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죽은 행실에서부터 양심으로 깨끗하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내용이 좋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염소와 황소의 피가 뿌려지고 암송아지의 재가 뿌려져서 그 백성들의 부정함이 정결케 되는 모습인데, 뭐 피 뿌려지는 거는 여러분과 제가 많이 본 내용이고, 근데 여기 암송아지의 재가 뿌려지는 내용은 민수기 19장에 가면 나오는데요. 이 죽은 시체를 만짐으로 부정하게 되었을 때, 그때 재를 물에 타서 우슬초를 사용하여 그 부정케 된 자에게 뿌리게 돼 있습니다. 즉 우리가 부정되는 것이 죄와 죽음, 그죠? 죄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뭐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기 전에 현실입니다. 그렇게 부정된 자로서, 물론 구약에서는 예표 수준이지만, 그러나 그 예표 수준이 예표하는 그 현실은 또 그들도 구약에서도 완전 부정이고 여러분과 저도 완전 부정입니다. 그렇게 부정한 자로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즉 죽어야 될 자,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자지만 이제 그 죄값이 치루어져서 더 이상 죽을 필요가 없는 자죠, 이제는. 그러나 그렇게 죽음을 소유한 자나 아니면 죄를 짓는, 똑같은 얘기죠. 왜?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그럼 그렇게 부정한 자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예표 수준으로 그 부정을 정결케 해야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이런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구약에서 그렇게 정결케 하는 방법은 예표기 때문에 참으로 정결케 되는 건 아니죠. 오직 예수님의 피만 그렇게 할 수 있다. 지금 그 내용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동물의 피와 동물의 재로 이렇게 부정하던 사람들이 정결케 되는 그 현실을 자기가 하면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올 메시아가 이루시는 현실이라, 그래서 그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할 때 구약에서는 또 하나님이 정결한 자로 봤죠. 그러나 그런 믿음이 하나도 없어도 예식적으로는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수준에서는 그렇단 말입니다. 구약이. 즉 결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부정한 자가 오직 예수님의 피로 죄가 씻어지고 그 하나님의 진노가 만족되는 그 예수님의 제사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 현실을 구약에서는 짐승들의 피와 죄가 뿌려짐으로 예표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표란 말입니다. 즉 구약의 짐승 제사, 짐승의 피는 오직 예식적인 깨끗함, 즉 겉으로만의 깨끗함의 현실입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백성들도 그런 것들이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는 완전한 것을 예표하는 것으로 믿고 그 메시아를 의존하고 믿으면서 그렇게 할 때, 그렇죠? 그 메시아가 이루시는 그 영원한 천국 현실을 믿으며 그 믿음으로 그렇게 할 때 그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참 구원을 소유하게 하죠.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완전한 제사가 없이는 구약의 그 모든 제사는 말짱 헛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한 제사, 왜 구약의 그 제사들이 그 완전한 제사를 예표하고 있었는데 그 예표하고 있었던 그 완전한 제사가 안 이루어지면 그럼 구약의 모든 제사는 헛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헛것이 되어버립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 그리고 안 오실 거면. 그럼 거짓을 믿은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럼 메시아가 와서 이룬다. 예수님이 오셔야 되고 예수님이 하셔야 되고 이루셔야 되는 거지. 뭐 여러분의 믿음이 뭐 여러분의 뭐 행동이 뭐 이런 게 아닙니다. 다 말짱 헛것이 돼버립니다. 그 구약의 동물의 피와 죄는 육체적인 정결을 지금 이루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것이 우리가 이렇게 읽을 때, 아, 구약은 참 한심했네.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거는 그렇게 그 짐승의 피와 짐승의 그 죄로서 육체적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돼서 겉으로 하나님 앞에 진짜 나가는 그런 구약적인 예표 수준의 제사에 참여할 수 있고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거든. 그 정도로 수준에서 효력이 있는 거면, 그러면, 이제, 그래서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 예수님의 피는 그러면 우리의 양심조차도 완전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신약의 예배는 구약같이 예식과 형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약의 예배는 이 영적 예배라 해서 이런 예식적인 이런 그 형식 이런 것을 다 이제 없애야 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최고로 간단하게 드려야 되는 것이 신약의 예배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많은 예식이 이렇게 많이 포함이 되고 뭐 좀 그런 걸 좋아하죠. 뭐 그런 게 뭐 거룩한 것 같이 되는 것 같이 착각들을 합니다. 예식적으로만 겉으로만 정결케 되어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배하는 그 자가, 그 자 자체가 완전케 돼야 됩니다. 새롭게 창조돼야 되고 새로운 마음이 주어지고 예수님의 피로 그의 죄가 다 씻어지고 예수님의 의가 입혀져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아 이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들은 그들의 양심도 깨끗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즉 예배하게 못하겠느냐 묻습니다. 즉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즉 구약은 양심이 깨끗게 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그런 것들이 예표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믿고 나올 때는 그게 되지만 그러나 그런 예식으로만큼 즉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 참 믿지 않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나오죠. 근데 믿지 않으면서 그런 예식에 다 참여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겉으로는 깨끗하게 예식적으로 깨끗하게 되어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제사나 그런 일에 참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아니고는 그게 예식적인 거지 참 참여가 아니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양심을 깨끗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 없이 참여를 해갖고 하나님에게 제사 드리고 이렇게 섬기면서도 얼마나 불안합니까? 자기가 압니다. 아니면 더 교만해서 뭐 그걸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었겠고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어느 정도로 무서운 건가? 그 심판자 하나님께서 자기를 심판해야 되는 자기는 그런 죄인인가를 압니다. 그래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뭐 두려워서 떨려서 그냥 덜덜덜덜 떨고 하나님 목소리가 들리니까 음성이 들리니까 그만 얘기하라고 더 이상 우리가 견디지 못하겠다고 모세 보고 당신이 좀 가서 대신 좀 얘기하라고. 왜? 양심이 깨끗하지가 못합니다. 자긴 죽어야 되는 거 압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지가 어떡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일 때는 폼 잡고 살죠. 뭐 자기가 뭐 대단한 것 같이들. 지금 이 저 안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아주 대단하게 살죠. 근데 진짜 하나님 재림할 때는 이들이 어떡할 거예요 이제.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뭐 떨어지는 그 돌이나 이런 산 보고 나를 가려라. 왜? 너무 무섭다 이거죠. 왜 이게 양심에, 이게 양심이 깨끗하게 되지. 자기가 죄책감이 있어서 죄인이라는 걸 알고 그 죄가 심판을 받아 마땅한 걸 아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그 피를 믿는 자, 그 피가 무슨 내용이고 무엇을 이루는 것을 믿는 자에게 그 양심까지도 깨끗게 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즉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이게 복받은 자들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복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그 저 성경에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여러분과 저는 뛰어나가서 반기잖아요. 아까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 그 예수님 얼굴에서 나를 가려라. 너무 무서워서. 근데 성경을 보면 믿는 자들은 지금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두려움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왜? 양심이 깨끗하게 되어서. 즉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물론 지금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일 때는 건방지고 교만해서 두려움이 없는 것 같이 착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사람이 그 하나님한테 나오면서 두려움이 없는 것. 이게 복입니다. 최고의 복입니다. 이걸 소유한 자가 뭐가 문제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그 예수님의 피가 그렇게 해결을 해준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고 믿으신 이루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나옵니다. 그 하시고 이루신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영원한 그 구원 현실을 믿는 믿음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쁘게 나아옴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방해되는, 조금이라도 두려워하는, 조금이라도 주저하게 하는 그런 모든 요소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성경 구절이, 이 성경 구절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의 복을 받고 있는지 깨달으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저함이 없습니다.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쁘게 나오는 것을 막을 게 없습니다. 죄인이면서도, 죄를 졌으면서도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의 피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예요. 아, 그래야 기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니까. 그러나 구약의 그 동물들의 피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그냥 두렵게. 이게 세상 종교의 그 세상 가짜 신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들 아닙니까, 사실. 그들의 그 예배 예식이나 이런 걸 이 구약이 아니고도 한번 보세요. 전부 그 하나님 얼마나 두려운 상대입니까? 하나님과 교제 나눈다는 컨셉은 다른 종교에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그분과 뭐 뜨거운 교제를 나눕니까? 여러분 무슬림들이 그 알라 신을 갖다가 교제 나눌 수 있는 신으로 지금 알고 있는 줄 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두려운 존재지. 오직 참 기독교가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기쁘게 그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 드린 그 피 때문인데 여기 보면 14절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원어로만 보면은 거룩한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spirit입니다. 영. 그래서 여기에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했을 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그냥 그 영원한 영, 왜? 예수님도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릴 때 그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서 드렸다. 즉 영원하신 영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고 하니까. 즉 예수님도 영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영이 그 하나님이신 영께서 들이신 제자다. 이걸 강조하고자 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근데 뭐 성령님이라고 얘기해도 되죠. 그러나 좀 더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 자신을 그 영원한 영이신 그 예수님이 드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죠. 완전한 제사입니다. 저 죄로 더럽혀진 그 양심은 죄책감을 갖게 합니다. 죄책감을 갖는 사람은 그게 해결이 안 되는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기쁘게 나아가는 것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제 나를 심판해야 하는 두려운 존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자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상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양심이 깨끗하게 되지 못하면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믿어야 되시는 게 이 예수님의 피가 양심을 깨끗게 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양심이 깨끗해짐을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피의 능력으로 그 죄책감을 해결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하셨겠지만 아직 안 하셨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 양심이 깨끗하게 완전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감을 얻는다. 죄책감이 완전히 해결이 됐다. 심판의 두려움이 없다. 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은 그냥 뭐 믿습니다. 믿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 마땅한 심판을 대신 받아주셨다는 그 역사적 사실에 근거를 하여 믿는 거기 때문에. 즉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하여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으면 그렇게 믿는 것이 진리니까. 진리를 믿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확신을 가질 수 있단 말입니다. 네. 더 이상 심판이 없는 나의 구원된 현실을 믿는 것입니다. 참으로 더 이상 심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아들을 징계하시는, 아들을 디스플린 하시는 수준에서 우리에게 채찍질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자기 자식을 때릴 때 이게 사랑이야. 요즘 하도 이게 어뷰스가 많아서 참 이런 말을 할 때 좀 조심을 해야죠. 그러나 정말 올바른 부모면 그 때림이 사랑이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를 못 때리는 것은 아이를 미워하는 거라고. 왜? 사랑으로 지금 디스플린을 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디스플린 할 수는 있지만 결코 심판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데 심판이라는 개념은 이제 끝났단 말입니다. 이제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죄를 져도 심판이 아닙니다. 이 깨끗 된 그 양심은 이 현실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더 이상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벌써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영어로 이 judge, 우리가 심판 그러면 이렇게 저지한다. 근데 영어로는 이 저지가 꼭 나쁜 뜻으로만 쓰여지는 게 아니죠.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자로 저지하십니다. 그죠? 판단하신다 이 말이죠. 그런 건 있죠. 그러나 심판 judgment. 이것은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그걸 확실하게 믿는 믿음. 그래서 양심이 깨끗하게 이 복을 우리가 소유하고 산다 이 말입니다. 기쁜, 진짜 엄청나게 기쁜 사실입니다. 이제 15절로 가면 이는 이를 인하여 이렇게 그 양심이 깨끗하게 되는 그런 구원의 현실을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우리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시다.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엄청난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계속 같은 말씀이죠. 계속 비슷한 내용인데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십니다. 어쨌든 우리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부르심을 입은 자, 여러분과 저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시는데 그 영원한 기업이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죠. 그걸 얻게 하는 거죠. 여기 첫 언약 때에 지은 죄를 속하시려고 첫 언약, 구약이죠. 율법이죠. 그때 지은 죄를 속하시려. 즉 그 말은 그 언약의 법들을 어겨서 그 언약의 법대로 죽어야만 함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는 이것이 십자가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즉 첫 언약의 그 율법들로 해서 우리가 죽은 거 아닙니까? 그 율법으로 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 거 아닙니까? 왜? 그 율법을 어겼으니까. 그래서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시려고 죽으신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죽으셔서 부르심을 입은 자,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기업을 지금 소유하고 사는 자들입니다. 즉 예수님과 천국입니다. 이 세상에 뭐 세상 것들을 아무리 소유하도 영원한 기업이 아닙니다. 왜? 이 세상 것은 다 없어집니다.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죽으면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걸 뭐 소유하고 사는 게 아닙니다. 다 없어지는 거죠. 불타는 거죠. 이런 잠시적인 그런 기업을 우리가 추구하다가 이게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영원한 기업을 소유한 자는 정말 글자 그대로 영원한 기업 아닙니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영원히 소유하고 산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절, 17절 보게 되면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갑자기 언약으로 얘기를 하다가 유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원어로 보면 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번역하는 사람이 또 그 읽는 사람이 구분을 하게 됩니다. 왜? 언약하고 유언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런데 16절, 17절에 나오는 내용은 분명히 유언입니다. 뭐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죽은 후에야 경고한 적 이런 거는 유언이라는 것이 분명히 알기 때문에 번역하는 사람도 이걸 언약이라고 번역 안 하고 유언이라고 번역하는 겁니다. 왜 언약이라고 번역하면은 이상해집니다. 그게 포함되는 내용이. 왜 유언에 딱 맞는 내용들이지 언약은 좀 안 맞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거기 나오는 내용들이. 유언이라는 그 유언은 뭐예요? 먼저 언약은 뭐예요? 언약은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보증되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게 언약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이 대신, 나 대신 죽음으로써 보증이 된 거 아닙니까? 그게 언약이죠. 구약에서는 동물들이 나 대신 죽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보증됐었죠. 그러나 구약은 예표였죠. 근데 유언은 뭐예요? 유언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유언은 뭐 쉽게 얘기해서 자기의 그 가진 소유,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약속하는 거죠. 여러분이 유언을 남긴다. 영어로는 will. will을 써야 됩니다. 죽기 전에, 그죠? 그래서 내가 가진 집은 뭐 누가 갖고. 전부 내가 가진 소유를 지금 어떻게 누구한테 주어지나 이런 것을 지금 약속하는 내용이 유언 아닙니까? 언약하고는 좀 다른데, 근데 재미난 거는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가 그 원어에도 같은 단어가 이렇게 두 가지로 쓰여질 수 있는 것을 지금 이용을 하여서 그 두 가지를 다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루시는 게 이 두 가지 면이 다 나오니까. 하나님의 그 감동으로 쓰면서 참 멋있게 쓰여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그런데 유언,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자기의 소유를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약속하는 건데, 그 15절에 우리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라는 걸 우리가 읽었습니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 그게 유언이죠. 여러분께서 유언을 남길 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가진 기업을 그 누구누구에게 약속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 내용이 유언이에요. 뭐 딴 거 있어요? 딴 거는 뭐 있어도 뭐 우리가 상관을 하겠습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지금 내가 뭘 갖게 되느냐 이거지. 무슨 딴소리 디리따 해놔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재밌는 건 뭐예요? 예언이나 아니죠. 언약이나 유언이나 다 죽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언약도 죽음이 필요하고. 왜? 나 대신 누가 죽어야 되니까. 왜? 내가 죄인이니까. 그런데 유언도 죽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유언한 자가 죽은 것이 증명되어야, 즉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그 유언이 견고한 즉 효력이 있은 즉. 근데 예수님의 유언, 예수님의 약속, 그 영원한 기업, 그 유언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효력이 이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식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여러분이 죽으면 그 유언대로 그 자식이 다 갖게 됩니까? 안 갖게 됩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유언을 남기신 것 같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게 신약, 구약 이겁니다, 사실. 이게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영원한 기업의 약속. 근데 그 예수님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그 유언대로 너희는 이제 다 소유한 자라 이 말 아니에요, 지금. 그 유언이 효력이 된다. 물론 우리가 이 유언에 대한 이 example을 너무 끝까지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이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언약도 완전히 보증하셨고, 예수님께서 유언 남기신 이것도, 즉 신약, 구약, 이게 유언인데, 즉 테스터멘트, 그래서 뉴 테스터멘트, 올드 테스터멘트, 이 테스터멘트로 번역이 되는 단어가 이 유언입니다. 구약, 신약, 여기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여러분이 소유한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 말씀 그대로, 그 약속 그대로 이제 다 받은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내용입니다.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하나님과의 새 언약이 비준되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상속받았다. 지금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언약도 비준되고 그 유업도 상속받았다. 뭐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엄청난 기쁜 소식이죠. 이것이 즉 누군가 죽어야 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다. 왜? 죗값이 치러져야 되는 거니까 둘 다. 죗값이 치러져야 된다. 그래서 18절에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뭐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이렇게 언약도 예수님 죽음으로 그 유언도 예수님 죽음으로 이렇게 죽어야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근데 너네들이 지금 잘 이해가 못하느냐? 근데 너네가 잘 알고 있는 첫 언약도 죽음 없이 된 게 아니다. 18절 그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벌써 알고 있는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너 벌써 알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설명을 해줍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으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그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그리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너희도 알다시피 구약의 언약도 피 흘림이 있었다. 죽음이 있었는데 그런데 더 나아가서 설명하십니다. 그렇게 그 피로 모든 게 정결케 된 거 아니냐 구약 수준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피가 너희를 참으로 정결케 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하는 걸 그냥 한 구절 한 절 따라가면 됩니다. 옛 언약도 피로 비준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6절과 8절에 보면은 여기 오늘 읽는 19절 20절 그 말씀이 거기 나오죠. 근데 거기에는 책에 피 뿌리는 내용은 안 나옵니다. 근데 여기 나오니까, 아, 그랬었구나. 그러니까, 이제 아주 그 나쁜 마음을 가지면요. 이거 봐라. 이게 성경이 틀리지 않느냐. 여기는 이렇게 나오고 저기는 그렇게 안 나옵니다. 아, 그게 아니죠. 우리는. 둘 다 읽으면, 아, 한쪽이 안 나오면, 아, 이것도 있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 왜 그렇게 끌고 갑니까? 시간이 없어서 출애굽기 24장은 여러분 집에 가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뿌려진 동물의 피가 언약의 피였다. 그 모세가 뿌리면서 이것이 언약의 피라 이렇게 말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그 마지막 만찬때 주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까 모세도 이게 언약의 피니라 그랬는데 지금 예수님도 자기가 지금 십자가에 죽으면서 흘리는 피를 가지고 이게 언약의 피니라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가 그 모세가 뿌리던 그 피가 언약의 피로서 그렇게 피로 구약의 언약이 즉 옛 언약이 비준된 거면 지금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서 흘리는 피를 가지고 언약의 피라고 할 때는 바로 그 십자가에서 흘리는 그 피로 새 언약이 비준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 그러나 구약의 짐승의 피보다 더 완전한 피. 양심까지도 깨끗게 하는 피. 구약은 그 짐승들의 피로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되었다. 거룩하게 되었다. 뭐예요? 구분되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 쓰여지도록 구분되었다. 근데 참 정결됨을 예표하는 거였죠. 구약에서 사람한테만 뿌려진 것이 아니라 장막과 여기 보니까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려져 그것들이 다 set apart, 거룩하게 되었다. 구분되었다. 근데 구약은 예식적인 깨끗함입니다. 사람에게 뿌려지지만 예식적인 깨끗함입니다. 그 짐승의 피가 사람한테 뿌려지지만 겉으로만의 깨끗해짐. 이제 예수님의 피는 참 거룩을 이루는 것이죠. 구약에 그 짐승들의 피가 뿌려지는 것이 바로 그것을 예표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피가 뭡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흘려진다는 것은 뭐예요? 사망의 모습이죠. 죽는 거죠. 그래서 피가 흘려져 죄의 싹이 치러지는 거 아닙니까? 죽는 겁니다. 그 모습이 피가 흘려지는 것으로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그렇게 하여 죄의 싹이 치러지기 때문에 죄가 용서되기 때문에 이제 성경에서 그 피로 우리의 죄가 씻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참 불쾌한 용어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일부러 이러신다니까요. 참 세상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게. 아 좀 세상에서도 이렇게 좀 좋은 말로 이렇게 표현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는데 아 피가 우리를 씻는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offensive 한 language지. 아니 왜 피로 씻어?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좋은 language예요 이게? 하여튼 참 못 받아들이게 참 하세요 정말. 왜? 참 믿음이 필요하니까. 가짜 믿음으로 막 받아들이면 어떡합니까 이거? 그래서 받아들이려고 받는 척이라도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너무 못 받아들이게 해놨거든요. 피로 씻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무슨 뜻인지. 그 피가 내 죄값을 치르는 거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 죄를 씻는 거죠. 그래서 용서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22절 그 마지막 부분 오늘 22절까지만 보겠는데요.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 용서함이 없다 이 말이죠. 왜? 죄값이 치루어지지 않고는 용서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왜? 피 흘리는 것이 죄값을 치르는 거니까. 즉 죽음이 없이는. 우리 죄가 용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세상에서는 지금 이런 거 다 싫어요. 그냥 하나님이 너무 산타클로스까지 좋아갖고 그냥 좋으신 분이니까 허허허허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마 뭐 이러면 최고로 알죠 세상에서는. 그런데 피 흘림이 없이는 용서가 없다 이러면 이거 세상에서는 또 offensive한 겁니다. 아니 뭐야 이건. 하나님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좋으신 분이 아니죠. 누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야 용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그냥 마음이 좋아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죄값이 치러졌으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을 좋은 분으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아니, 죄값이 치러졌는데 당연히 용서해야지. 뭐가 좋아요, 그게? 그게 무슨 좋은 분이에요, 세상에서는. 아니 여러분 내가 재판장인데 100불 내 해서 100불 냈어. 그래서 용서하는데 좋아요? 그러니까 잘 이해를 하세요. 세상에서는 이런 것을 제대로 이해할 때 절대로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그런 척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뭐 예수님이 뭐 좋으신 선생이었느니 좋으신 분이었느니 다 거짓말이에요. 절대 그렇게 결론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얼마나 좋은 분이에요.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냥 우리를 용서하신 게 아니라 나 대신 죽으셨단 말이에요. 생명을 지금 우리한테 주셨단 말입니다. 아니 그거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고 그거보다 더 나를 위해 좋은 일 하신 게 뭐가 있겠어요. 이 세상 어디 누가. 우리한테는 그렇지만 세상에 볼 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도 인정이 안 되고 더더욱이 하나님이 내 죄 때문에 나 대신 죽었다는 건 더 이상 인정이 안 되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겁니다. 즉 그 죄값을 치러지지 않고는 하나님이 용서 안 합니다. 못 하십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자기 아들을 죽이셔야 여러분을 용서하실 수 있단 말입니다. 십자가, 우리 대신 죽으시는 겁니다. 그냥 좋은 본을 보이시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고 야, 참 남을 위해서 저렇게 자기를 희생을 하네. 참 멋있다. 좋은 본이다. 배울 게 많다. 이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죠.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뭐 멋있다까지는 얘기할 수 있어요. 왜? 남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나 나 대신 죽는다? 이거는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왜? 그걸 인정하면 나도 그렇게 죽어마땅한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절대 못합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그가 우리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죄가 용서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 구약의 예식, 그 동물의 피, 율법 뭐 순종하는 것 같은 느낌 이런 걸로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 때에는 그것들이 예표하는 그 메시아, 그 메시아가 하시는 일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런 걸 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허락이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제사 자체, 그 예식, 그 뭐 동물의 피, 뭐 율법을 뭐 지 맘대로 순종했다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닌데, 더더욱이 예수님 오신 후에는 이런 것들을 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으로 착각하는 자들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약적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룬 후에도 내가 동물 제사를 드리고 뭐 이런 예식을 하고 뭐 이런 예법을 하고 그런 걸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로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있던 거예요. 근데 변한 게 없습니다, 요즘도. 요즘도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의 봉사, 여러분이 뭐 이런 예식을 하고 이런 걸 하고 그 하는 그 자체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받아주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 그 예배가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진심으로 예배를 한다고 해도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요. 그러면 이 구약 때 지금 이때 뭐 이 잘못 이해하는 이 그대로 똑같은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는 뭐 헌금을 많이 가져 나가니까 하나님이 잘 받아줄 것 같고 내가 뭐 이런 봉사를 했고 내가 뭐 뭐를 했고 하면 하나님이 잘 받아주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지금 이 히브리서를 쓴 이 저자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그 구약을 아직도 붙잡고 있는 그 유대인들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뭘 하면 하나님이 더 잘 받아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잘 받아들이시고 있는데 여러분이 뭘 보태면 더 잘 받아주실 것 같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로 잘못된 생각인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이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사랑하게 만들 수도 없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예수님 안에서 받아주고 있는데 더 잘 받아들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뭘 해도 안 됩니다. 왜? 예수님 안에서 완전하게 받아주고 계시니까 그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기뻐하고 계시니까 이 내용을 이걸 착각을 하면요. 이게 진짜 큰일 납니다. 근데 이상하게 인간들은 뭐 자기가 뭘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뭐 이렇게 기쁘게 나옵니다. 나온 거예요. 그렇게 기뻐하는 그 사람은 큰일 날 사람이에요. 그렇게 기뻐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정말 기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잘 체크업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잘 체크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 때문인가? 예수님인가? 이걸 항상 체크업 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 어떠한 것, 여러분의 그 잘하고 있는 그것도 포함돼서 안 됩니다. 물론 잘해야죠. 아, 또 말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뭐 잘못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잘해야 됩니다. 열심히 내셔야 됩니다. 봉사도 잘하시고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잘 나올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장에 가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동물의 피로서는 우리의 죄가 씻어질 수가 없다. 근데 참 이해를 잘 해야죠. 구약에서는 메시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동물의 피로 이렇게 할 때는 올바로 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이루신 후에는 그 동물의 피로 뭘 하건 간에 이제 죄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오신 후에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겁니다. 이제 10장에 가보세요. 동물의 피로는 절대 우리의 죄가 씻어질 수 없다 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구약에 익숙했던 그 신약 시작이지 아닙니까? 신약 시작할 때. 그 당시에 지금 그렇게 동물 제사를 드리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던 그 사람들이 이 혼동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하나님 믿음 안 주시면. 아니, 며칠 전까지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며칠 후에는 그렇게 하면 죄예요. 이거 얼마나 혼동이 오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성경을 통해 바로 잡아주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이. 근데 그 바로 잡아주시는 게, 그 당시에 구약과 신약, 그 짧은 시간에 살았기 때문에 혼동이 아니라, 지금 2000년이 지나도 똑같은 혼동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똑같은 혼동을 하고 있다니까. 좀 내용만 조금 다르지 같은 혼동이에요. 오직 구약의 모든 것들이 예표하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기쁘게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귀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 너무나 귀한 구원의 현실이 우리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다 해결이 되고 죄책감이 해결이 되고 우리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되어 기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의 구원의 현실. 기뻐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저희들의 하루하루 1초 1초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